단톡에 보시면 오늘 말씀 구절을 보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고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에 나오면 자연이 참 아름답고 주위가 좀 시끄럽고 그래서 집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야외에 나오면은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오늘도 좀 짧게 전합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서 길게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자연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죠. 그렇죠? 소위 간접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간접계시. 직접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간접적인 계시는 누군가 이 자연을 창조하셨을 것 같다. 이게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래서 간접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은 영적인 성장을 못하는 이유,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영적 성장이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 혼, 몸.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떤 곳은 뭐 다섯, 여섯 개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사실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처럼 인간을 그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만드신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사람 아담의 형상을 보면 뭐 영은 하나님 성령님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몸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혼은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등 이렇게 영, 혼, 몸의 그 세 부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 혼, 몸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로 정립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연스러운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간은 어떤 것인가? 특히 오늘은 혼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구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은 육체를 나타내고 생명의 숨은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그 흙이 만났을 때 사람의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혼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인간의 특성과 성격,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즉 혼은 자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아, 나 자아, 내 자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육체도 나 자아인데, 나 자아 같은데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쟁에서 폭탄이 터져서 다리가 탁 잘렸어요. 내 다리가 딱 잘려서 저기로 나갔어요. 내 몸은 여기 있고 나머지는.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죠 아직. 다리는 저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체와는 뭔가 좀 다른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 안의 혼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즉 육체와 상관없는 내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내 다리 저쪽과 상관없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혼이죠. 근데 이 혼이 영원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혼이 영원하다. 문제는 그 혼이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혼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의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들을 봐도 그 혼이 계속 고통받고 있음을 그 부자가 계속 고통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혼이 상대방을 알아보기도 했죠. 저기 나사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혼은 나와 분명히 동일시되는 그 무엇인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세 부분은 너무도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 개의 다른 인격체이지만 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의 이 세 부분도 완전히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죽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없어지게 되고 인간의 육체도 그 생명의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은 죽고 몸은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육체도 죽게 됩니다. 더불어 자연도 죽게 되죠. 저주를 자연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영이 죽게 되면서 혼과 육의 구분이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혼과 영은 범죄한 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차이가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영혼. 그 단어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한국 단어로 영과 혼이 분명히 있고 영어로도 spirit하고 soul 이게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일반 사회에서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뭐 귀신 얘기 나오고 죽은 사람 영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TV에서 보면 많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성경에는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라가 죽으며 혼이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분명한 영과 혼과 몸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이 있었기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죽었고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은 마치 흔적기관처럼 혼과 거의 붙어있는 꼴이 됩니다. 상상이 갑니까? 끊어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흔적만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을 때 그 죽었던 영이 흔적기관과 같이 있었던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하나님과 다시 붙여지게 되며 내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막 하나님을 바라면 구원 먼저 받아야 되는 거겠죠. 문제는 그간 영과 혼이 마치 그렇게 붙어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어갖고 혼과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쉽게 아직 혼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착각하는 일들이 쉽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 우리가 마치 낙하채에 올라가듯 독수리가 먹이를 낙하채듯 그게 랩처라는 뜻이거든요. 휴거 낙하채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육체에 있던 죄성마저도 없어지게 되고 그때 이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몸을 이전에 아담 지어졌을 때의 그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공중에서 뵐 때까지 아니면 그 전에 죽은 다음에는 나중에 훗날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혼 몸으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은 쉽게 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 지정의가 내 몸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다니면 얼마나 이상한 큰일 날 세상이 되잖아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그러니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혼은 하나님의 영 아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영, 혼, 몸의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혼과 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사할 필요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진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혼에서 그렇게 기쁘고 슬프고 화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영 안에서 기쁘고 슬프고 화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같은 결과처럼 보이니까 기쁘고 슬프고 진노하고 이런 게 같은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같은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기간 영이 혼 아래 마치 흔적기관처럼 죽은 영이 살아있다 보니 구원받은 후 그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혼과 영이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못한다 이것이죠. 즉 우리는 소위 기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 그것이 영에서 오는 것인지 혼에서 오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 혼에서 근심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인지 영의 근심인지 이것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혼과 영에 대해서 매우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늙어서까지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별처럼 많은 자석을 약속하셨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후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실제로 사라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가를 통해 하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후 15년 후에 드디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22절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은 그 사실 자체도 나중에 우리 시대에서 봤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풍유로 읽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스마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브라함 혼에서 나온 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영적인 답입니다. 아들만 낳으면 될 것 같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똑같은 생명의 두 아들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같은 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혼의 결과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과 영의 분리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혼에 속한 것은 분명히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혼에 속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일들이고 영에 속한 것은 일반적으로 기다림이 수반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인도가 인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좀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혼의 영역인지 영의 영역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육의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누구가 장로가 되기 위해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장로 딱 되고 주차장 일을 딱 그만둡니다. 이런 수준 낮은 육신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도리어 이분 육신적인 얘기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영에 속하고 어떤 것이 혼에 속한 것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또한 있는데 혼은 다시 말해서 지와 정의와 감정과 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혹은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나의 혼에게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은 영의 차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지식 차원에 머물면요. 나의 혼만을 만족시킬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진리가 더 많이 계시된 교회나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적인 성장은 있지만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머리는 커졌는데 영적인 성장은 없는 모습.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심심치지 않게 그런 교회도 많이 봅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면요. 저는 또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 많이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저는 자주 다른 분들의 설교들도 보는데 어떨 때는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자기의 도덕적인 생각과 윤리적인 생각들만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설교자를 보면 성경 구절 앞에 딱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딱 덮고 자기 얘기 한 시간을 넘게 말주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앞에 읽었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그의 혼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도 헷갈리는데 정말 오늘 성경 구절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사람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무엇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혼 위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저는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잘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혼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3장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그냥 쉽게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저 그릴 같은데 위에다 탁 얹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뭘로 하냐면 불을 탁 켜시는 거죠. 근데 내가 했었던 일들이 집이나 건초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싹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에 의해서 했었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했던 것들이었을 것이고 집이나 건초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마치 주차장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것은 주차장의 일들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지고 말 것이라 이것이죠. 그러니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신중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돌아보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교리 공부를 할 때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의 영의 영역까지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정말 나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지식과 진리의 습득은 혼의 영역, 심지어는 육의 영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진리의 영이라 불리우는 성령님과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진리가 성경에서 계시될 때 그것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님이 안에 들어옵니까?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영 안에서 성장한다면 끝내 그 영에 속한 진리 혹은 영에 속한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의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이 있는데 온유하지 않고 너무 공격적이고 심하게 이렇게 되면 뭔가 영적인 부분에서 모자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진리이시고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진리의 풍성함은 풍성한 사랑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 다시 한번 아담이었을 때 창조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과 혼과 그 육이 조화를 이루었었던 그 시기, 범죄한 후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던 그 영과 혼과 몸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짐,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의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순서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 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영과 혼과 육의 그러한 순서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 함께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보다 위에 있는 혼을 그리고 혼보다 위에 있는 영을 그러한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의 구분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영적인 성장이 항상 있지 않음을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 속에서 내가 지금 영혼 몸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순서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풍성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저희가 느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자연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